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경탄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는 모든 입장이 부모의 심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늘 배신하고 그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자청했던 그 예를 들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성도된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인용된 그 광야 생활 사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신을 인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사실은 따뜻한 어조입니다. 이 지금 말씀은 본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한 번 걸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95편입니다. 7절 보시면 시편 95편 7절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것이 그 인용된 말씀인데 여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과 불신앙에 대하여 꾸중하는 것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편 95편은 1절 보시면 이것이 찬양시라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요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전반부가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으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의 차원에서의 높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바와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항복한 마음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심정을 안 자녀가 그 사랑과 부모의 그 성실하신 인도에 대하여 항복한 모습이지 두려움과 공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히브리서에 지금 인용되어 있는 이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도 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이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러면 너희 혼난다 이러면 너희 벌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간곡한 부모의 심정에서 나오는 권면이지 이렇게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할래? 말 들을래? 말래? 이런 식의 지금 위협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앞부분을 히브리서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그 독특한 특별한 입장이 부모의 심정으로 서 있는 입장이라 그랬습니다.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그 심정이십니다.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불신앙, 저들의 배반을 예로 들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혼났나 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손해였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순종하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한 것인데 너희 제발 놓치지 마라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 부모를 둔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녀로 클 때나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배우는 거 하나 있죠. 뭐죠?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의미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혹독할 수밖에 없죠?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애들은 내버려 두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혹독하게 굴어야 됩니다. 그건 부모가 가지는 당연한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모 쳐놓고 어머니가 그 자식한테 우리 어머니는 계모 같아. 이 소리 안 들었으면 그 엄마 노릇 다 못한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요새는. 뭐 그렇게 자녀에게 혹독하게 할 수 있느냐? 대화로 한다 이거예요. 웃기지들 마세요. 애하고 무슨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부모가 하는 말 알아먹으면 그게 애예요? 철든 어른이지 벌써. 죽었다 깨도 애들은 몰라요. 사람 언제 철이 들죠? 철들자 망령이란 소리 못 들어요? 죽을 때가 돼야 철들어요. 뭘? 애들은요? 패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속상함을 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고쳐놓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비둬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는 너무다 마귀 할멈 같다 그 소리 안 듣는 거는 그 싸움을 하기 싫어서 적당히 타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싶은 겁니다. 정말 내 편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뭐 큰 거 해달래요? 그저 허리 아픈 거 조금 낫게 해달라는 거 하고 뭐 그냥 조금 남보다 더하는 거 말고 남들만큼만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자식을 무슨 서울대학 붙여달라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심하게 요구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안 해주시죠? 왜 안 해주시죠? 애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누가 나가 살겠대요? 잠깐 놀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놈은 잠깐이 잠깐으로 끝나는 거 봤어요? 3박 4일이죠? 그러니까 팰 수밖에 없고 김종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종우 박사님은 그 고3 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대요. 부모님이 혹시 공부 안 할까 봐 그 옆에서 지키셨는데 문 밖에서 못 자게 하느라고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잡아당기셨대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데 발목이라도 하지 이걸 치사하게 목에다 발목에서다 해서 잡아다니도 자거든요. 김 박사는 그러니까 모가지에다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선택의 선택에 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선택을 잘할 것과 틀리면 어떤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위협적 차원에서의 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모된 심정에 제발 우리가 항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이유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16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은 좀 접어놓으십시오. 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앞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사건인데 그러나 이 사건은 겉에 나타난 것보다 배후에 좀 더 영적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4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 한 얘기 속에는 먹을 것을 달라보다 더 깊은 뜻으로는 배가 고파서 범죄합니다. 배가 부르면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왜 안 쫓겠습니까마는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불평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그 목적도 이같이 하여 즉 배고픈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내 법을 지키나 보자 라는 하나의 시험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흘 굶고 도적질 안 하는 자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모두 죄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은 외부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 배부른 것 이것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자 그럼 좋다. 너희가 배고파서 죄를 범한다면 그럼 배부른다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이 이제 만납니다. 그랬더니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만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국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벌로만 애굽에 들어와 있는 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벌로 죽어갑니다. 광야 생활 40년 자체가 벌이기보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죽기보다도 이제 허락된 광야 40년 생활에서 저들의 범죄로 이 가나안 입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죽어갑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부르다고 죄 안 짓고 배고프다고 죄 짓는 게 아니더라. 죄는 우리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는 얘기는 나라는 기계가 선한데 이 기계를 움직일 힘이 없어서 이 기계를 못 쓴다는 거죠. 이 기계에 기름을 넣기만 하면, 떡을 주기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계에 기름이 없어서 선한 일을 못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죄를 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보자. 기름이 없어서 기계가 안 움직이는 문제냐? 이 기계가 움직이기만 하면 잘못을 하는 문제냐?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떡에 있지 않고 떡을 먹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한 것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벌로 주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명기 8장 16절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뭘로 낮아졌죠? 배고파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도 죄 짓더라는 걸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는 일이 성취되도록 한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 입국이 거절되어 받은 유배지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이 못난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재수시킨 기간이라 말입니다. 제때 대학 못 들어간 자식 재수시키고 저들에게 좋은 선생 갖다 붙이고 저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줬던 기회가 광야였다는 뜻이 됩니다. 뭘 배웠느냐? 마침내 어떻게 복을 받도록 하셨느냐? 다시 3절로 돌아오셔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거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세상이 물론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악한 게 나 자신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요 내가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자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만나 자체가 기적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는 떡으로서 와있질 않습니다. 기적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 교육의 핵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여러 경험 속에서 인간이 뭔가, 세상이 뭔가, 인생이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성실하신가, 이거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이걸 왜 인용을 했어야 됐느냐? 왜 이 사건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어떤 성도의 무리가 갖고 있는 신앙 현실에서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어떤 위험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말이 됩니다. 큰 일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 주어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것 같은 인생들을 허락하십니다. 나 하나가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일어나고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일과도 성공해도 그만 실패해도 그만 밤낮 지지고 먹는 겁니다. 자식들 도시락 반찬해 주듯이 계란을 쪄주든 삶아주든 짓이겨주든 뭐 그게 그건 것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달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을 맡겨서 그게 워낙 큰일이기 때문에 고달프다면 말이 되는데 너무나 별 볼일 없는 일밖에 맡기시지 않으셨으면서 거기다 고달프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식 무슨 뭐 전국 톱을 해갖고 뭐 인터뷰에서 저는 과외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과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놈이 대학 갔는지 말았는지 뭐 누가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고 뭐 도대체 쓸만하지도 않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그저 나중에 선볼 때라도 대학은 나왔다고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를 위해서도 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부모시라면서 이거 하나 왜 안 들어주시냐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해달라 그러는 것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은 마치 광야길 같은 겁니다. 거기에 무슨 기업도 없고 뭐 심고 거둘 것도 없고 거기 무슨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빚어집니다. 가나안 입국을 보류하고라도 먼저 시켜야 되고 먼저 확인해야 되는 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것. 문제는 나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나는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의와 거룩으로 영광으로 지혜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조종할 때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거 확인하는 것,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의 가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성도된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모든 그 사랑하신다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무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인생들이 사실은 바로 일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편이십니다. 더 우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놔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개판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 준비를 하셨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3절 다시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도록 먹고 입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고통을 다 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고치기에 그것이 제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합니다. 근데 아들을 징계한다는, 징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처벌로 들리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만 이 말은 그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 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잘못 보면 아주 크게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놀려고 살려뒀단 말인가 그런 뜻, 그렇게까지 오해하는 이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징계라는 말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그 원문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그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제가 들먹이는 이유는 파이디온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파이디온은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도 그게 그 영향을 미쳐서 소아과를 pediatric이라고 하는데 그 pediatric도 이 파이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갖는 징계로 번역된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녀 만들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 5절부터 지금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자녀 만드는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자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으로 훈련받는 것은 다 받아야 되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다면 사생자지 참 아들은 아닌 것이니라. 뜻이 분명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셨는가 확인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놈들은 벌받아 싸다. 도무지 어디를 봐도 귀염성 있는 데가 없다. 내 이놈들하고 다시 상종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학원에 보냈다고요. 그렇죠? 대성학원에 갔더니 처음에 그래요. 인간사 세옹지만이 대기는 만성이라. 대성이래. 대성학원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0년이나 그들을 가르쳤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부모된 심정을 놓치지 마세요. 부모된 심정을.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채찍질하되 그것은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며 상대의 잘못에 대한 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제발 제발 이것만은 틀리지 마라. 이것만은 알아먹어라.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를 기르시듯이 징계하시며 간섭하시며 그러며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발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어찌 공갈이요 위협이요 공포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에서 이것은 얼마나 충분한 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통을 기준하여 고통을 면하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시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신앙 현실에서의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지금 받는, 잠시 받는 이 환란에 경한 것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환란을 면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된 심정,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모된 심정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모든 경우에 승리하시고 감사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미련함을 깨우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신 부름에 늘 예라고 대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된 특권,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